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준비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많이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간증이 우리 신앙 생활에 많이 참고가 되죠. 특별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간증은 참 한 번씩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필립 만투파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5만 명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폭력배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세 번의 자살을 시도를 하기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지옥에 대한 간증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같은 지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을 고문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는지 고문을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잡아먹게 하는 그런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다시 또 아버지를 잡아먹고 그것이 수없이 반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또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될 때 이 지옥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마귀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이기도 하고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죠.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와서 세례 요한 보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0절 말씀에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아마 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아마 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영웅으로서 구원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21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또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마 엘리야를 이렇게 떠올렸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고 능력까지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하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죠. 이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에게는 세 가지 참 아주 큰 칭찬과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처럼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는 400년의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사역이나 사명 가운데 큰 어떤 일을 또 이렇게 이뤄나갈 수도 있었겠죠. 소위 지금으로 뭐 따지면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금방 뭐 수만 명이 부흥하는 어떤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만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다 거절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자기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처럼 어떤 능력과 심령으로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지자라고 물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음성들을 또 사모하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 모양 가운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자기 증명, 나의 정체성,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냐, 선지자냐 어떤 이런 것처럼 직분이나 또는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이 능력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기 증명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또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또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증명이 되잖아요. 주변으로부터 듣는 어떤 이야기나 또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보여진 어떤 믿음의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믿음의 기준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게 어떤 불합리한 일을 만나거나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이 나는 이만큼인데 그거에 맞지 않게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거나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묘사하곤 하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을 받을 때 참 마음에 참된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참 그것이 귀한 고백이지만 정말로 내 안에 어떤 모욕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상태가 드러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자기 증명과 또 내 안의 영향력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과 자기 증명에 맞게 어떤 대우가 오지 않거나 그 반대로 불합리가 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세례 요한처럼 그래도 만약에 세례 요한이란다면 그래도 내가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엘리야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같은 그런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자기증명 속에서 이것이 뭔가 부당함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과연 이 말들과 이 상황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런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잘잘못을 또 따지게 되죠. 결국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는 그 순간에 이제 따먹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기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체로 이미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판단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이 사실 전부고 또 그것이 실제고 또 그 이상을 사실 우리는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부당함이나 또 순간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참 이겨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에서 한 취객이 이제 술을 먹고 막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경찰이 두 명이 와서 제지를 하고 이제 법적으로 계속 난동을 피면 연행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너무 힘이 세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이제 경찰들을 좀 분리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이제 안고 이렇게 이제 다독여줍니다. 다독여주니까 그 사람이 좀 나중엔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을 봤습니다. 옳고 그름, 율법,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텐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떤 이러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거절감 또는 그런 부당함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그 이제 군인들 중에 좀 훈련을 세게 받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죠. 그 분들의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행군이나 또는 유격이나 뭐 사격이나 뭐 육체적으로도 참 어려운 훈련들을 극한의 훈련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훈련을 받는가 봤더니 이제 적에게 잡혔을 때 기미를 누설하지 않는 취조 훈련을 받더라고요. 신문 가운데서 또는 고문 가운데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이제 특수부대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믿음의 열매를 지켜나가야 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어떤 이런 부당함들 또 어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 일을 겪어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겠죠. 그 억울함과 부당함과 정말 얼마나 많은 해명과 또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배우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끝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예수님이 따지자고 하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굴욕을 당하는 이후부터 고문을 당하는 것까지도 죄 없는 분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악의 지식, 판단 가운데 우리는 옳고 그름 가운데 많은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우리의 어떤 변명이나 그리고 해명을 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으신 걸 보게 됩니다. 선악 지식의 판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9절, 2장 9절 말씀해 보면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이 판단하는 선악의 열매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어떤 이런 불합리와 또는 억울함, 십자가가 올 때 선악의 열매에 손이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 심령 중앙에 두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일단은 뭐 예수님처럼 말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내가 정말 입을 끝까지 다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도 대단한데 거기서 온순한 혀, 주님의 이 온순한 혀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는 믿음의 말이죠.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가게 되죠. 그때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뭐죠? 팩트는 네가 제물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준비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으로 이 십자가의 훈련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용사일수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사와 능력과 어떤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데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수없이도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나를 증명하고자 또는 나를 나타내고 싶은 욕구 가운데 결국 내가 옳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선악의 열매에 자꾸 손이 갈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동시에 있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볼 때 이 자기 증명을 특별히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열매는 결국 혼잣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혼잣말이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세례요한은 이러한 직분이나 능력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는 뭐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정말 세례요한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혼자 외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세례요한은 이게 사역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겸손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광야 결국은 골방이고 또 홀로 있는 곳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나의 말과 고백,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열매고 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요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함 가운데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과 나누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역이라는 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시련을 직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역에 두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함으로 그 사역에 방해를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충격이 오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심령을 준비하십시오. 너의 사역은 이제 홀로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 일에든지 준비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바라는 광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바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도태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사역이고 저의 사역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사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사역은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큰 은혜는 세례요한이 한 번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엘리야의 능력이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어떤 대단한 선지자가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 때, 오히려 그런 어떠한 목적도 없을 때 주님은 세례요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례요한에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세례요한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 오히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이런 순전한 동기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함으로 감당할 때 광야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실제적인 자신의 부르심이 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생각지 못하는 이런 귀한 영광과 상급과 칭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죠.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고 내가 하는 신앙의 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에 분명히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39편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도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묵묵히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신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듯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이 포항과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책에 기록된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원수가 공격하고 또 주의 이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주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부르심의 스토리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 판단을 내려놓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엘리야로 선지자로 주변에서조차도 그렇게 나를 세우려고 할 때 광야로 숨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골방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또 이 포항과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누명 쓰시고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고 정말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를 보내시고 부르신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특별히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